오늘 본문에 일단 본문을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산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산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생명의 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제 친구가 돌을 하나 선물했는데 선물하면서 이 돌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생긴 조그만 돌이었는데 거기에 물을 주고 기다리면 돌이 자란다고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져와가지고 수건으로 돌을 닦고 또 거기다 물도 주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돌 자체가 자라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루마니아에 자라는 돌이 있다고 합니다. 화산재로 생긴 돌이어서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닌가 추측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어서 자라는 게 아닌가. 근데 정말 자라는지 돌이 자라는 건지 그 안에는 내용물이 확장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자란다고 해도 이건 특별한 경우라서 해외 토픽으로 다뤘을 것 같습니다. 돌은 말 그대로 물체입니다. 물체의 생명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 돌은 자라지 않거든요. 이처럼 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비유죠. 산돌, 생명이 있는 돌이다. 산돌, 표현 자체가 새롭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저희가 좀 산돌이 무엇인가, 산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은 1장 전체의 요약이자 앞으로 펼쳐질 2장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다섯 가지 기독교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이것이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put away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씩 살펴봤죠. 모든 악도, 악한 의도, 모든 기만,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그 다음에 남을 시기하는 거,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이것들은 기독교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할 게 뭔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고 하면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신령한 젖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을 두고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사모하는 것이죠. 그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체험이죠. 맛을 보는 것, 그건 나의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맛을 본 것을 자신이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온 아주 신비로운 경험, 이것이 맛보아 알게 된다. 기독교 미스티시즘, 기독교의 신비주의가 있는데 이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 신비주의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이론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조금 더 넓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넓히면 내가 속한 공동체, 작게는 가정일 것입니다. 또 크게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느끼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말씀 통해서, 찬양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할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알고 정리해야 될 교리가 있습니다. 닥트린이라고 합니다. 우리 꼭 이거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도 교리를 협소하게 말하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과 발로 실천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 생활이 있고 신앙과 생활이 통합되었을 때 이것이 거룩함이고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예, 신앙과 그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뭐냐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맛보아 알았을 때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활력을 불어주고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난주 말씀드려 하면 맛보아 아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울려가고 같이 균형을 잡혀갔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뻑뻑할 것입니다. 기계를 돌리는데 기름칠을 하지 않고 기계를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뻑뻑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결국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은 윤활유와 같습니다. 뻑뻑한 지게에 유난리를 치면 아주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체험이 신앙에서 유난리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맛보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했을 때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본 2장 1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버릴 것을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살펴볼 4절부터 10절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죠. 지난주에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비유가 집에 대한 비유로 바뀌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는 에너지라면 음식이 먹을 때 먹을 때 생기는 에너지라면 집은 그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세워지는 것이죠. 결과물입니다.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 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돌이 나왔고 오늘 자연스럽게 돌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이죠. 산돌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이 생각납니다. 이분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좀 허전할 것 같은데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남자아이 이름이라고 해요. 거기서 저 리빙스톤 선교사도 따라왔죠. 얼굴이 그렇게 인자하게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좀 인자하게 생긴 얼굴을 고르려고 하는데 저분 사진은 되게 비슷한 걸로 봐서 저분은 저렇게 생겼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스코틀랜드는 원래 장로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늘 본문에서 따온 이름인 성경적인 이름일 것 같습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리빙스톤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세상에서도 남들을 감동시키고 남들을 훌륭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꿈을 꾸는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앞뒤를 바라보는 인투이션, 직관을 가진 인물이 되라고 또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또 그 이후의 사람들도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개척가인 데이빗 리빙스톤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그 남성 이름인 리빙스톤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산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산돌이쯤 될 것 같아요.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돌에 대한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8장인데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길을 가던 야곱이 밤에 이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하늘을 천장 삼아서 잠을 잡니다. 말 그대로 노숙을 하는 것이죠. 신세가 좀 처량합니다. 꽤 추웠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세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겠죠. 별들이 다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내 자리로 찾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별똥별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저 별똥별처럼 뚝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한정없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로 가면 애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가서 외삼촌이 자기를 받아준다고 하는 그 보장도 없습니다.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인생,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하나가 쭉 내려옵니다. 천사가 오르라 내리락거립니다. 꿈이라기보다 환상에 가까웠습니다. 사닥다리 저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땅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빈손으로 피난가는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치고는 너무 막막한 것입니다. 아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야곱은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목숨만 살아나면 되는데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지금 내 목숨 하나 살아나야 되는데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말씀을 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땅을 주는 것까지는 실감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무엇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딱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저 순간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일어나가지고는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갖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지금 기둥 하나 세워놓고 말이죠. 이걸 두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 야곱의 행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고 자던 돌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을 꿈꾸고 있는 야곱입니다. 믿음의 힘이겠죠. 하나님 백성이 꿈꾸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훗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니 요단강 물이 쌓였다. 벽처럼 쌓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법궤를 지나서 요단강을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두 지파에게 한 명씩 뽑아서 그 강가에 있는 돌 가운데 열두 개를 돌아서 메고 다시 오게 해라.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열두 지파가 한 돌씩 메고 온 것을 다 두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옛날 4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꾸었던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란 그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 12개를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구약에서 돌이 등장하는 본문 하나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꾸만 블레셋이라는 것에 패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통회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같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모여있다고 하니까 한 번에 쳐 죽이려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또 돌을 하나 갖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처럼 돌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돌을 갖고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이제 같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돌이 한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은 앞에 나온 돌보다 조금 큰 겁니다. 조금 큰 건데 어쨌든 바위라고 번역하지만 스케일이 클 뿐 돌은 돌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냥 반석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돌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위란 뜻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오늘 귀한 찬양, 똑같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돌, 바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붙여준 이름 베드로가 돌이란 뜻이거든요. 바위란 뜻이거든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산돌이라는 주제를 갖고 온 것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과 연관이 되니까 더욱 친숙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가리킬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찬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물체인 돌에 산돌이 되는 것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셨고 보배로운 산돌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린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하는데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7절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입니다. 거기서부터 벽돌을 쌓아가는 그 처음 기초석이 모퉁이돌입니다. 또한 머릿돌은 그 건물이 지어진 것을 표시하는 기념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도 밖에 나가면 모퉁이돌은 아니지만 폐가 있습니다. 1972년에 그 목사님이 세웠다. 저희도 2011년에 이 교회를 구입했다라는 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표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서 세울지 안 세울지는 모르지만 이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면 세울 수 있겠죠. 이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축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음 화면입니다. 저렇게 코 앞에 머릿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집이 있다면 거기에 아까 그림처럼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집입니까? 산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율법이나 그들이 믿고 있던 신앙의 전통에 근거해서 집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낡은 전통 버리고 낡은 생각 다 버리고 산돌이신 예수님이의 새롭게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로마의 신들 또는 그들이 따르던 세상의 풍조 위에 집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 허물고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가지고 새 집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버려야 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우리에게도 있는 시기와 남을 비방하는 말, 그걸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 버리고 예수님 위에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세워진 집입니다. 신령한 집입니다. 그 집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가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신령한 집은 교회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집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면 우선 기초석을 잘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기초석을 세웁니다. 명예를 가지고 세웁니다. 권력을 가지고 세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하고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을 상상했습니다.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입니다. 하나님의 집, 산돌로 지어진 신령한 집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베고 잠을 자던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기둥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집을 지울까요? 우리의 돌베개를 갖고도 하나님의 집을 상상하면서 그 안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일상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적인 상상력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으로 산돌이신 예수님으로 기초석을 삼고 우리의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삼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꿈을 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베고 자고 있는 그 딱딱하고 불편한 돌베개가 하나님 집의 기둥이 되는 꿈을 한번 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들이죠.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듯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왔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는 예배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넷을 도움의 돌 하나 세워놓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집을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또 이것을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에베넷을 세우는 것이고 12개의 그 돌을 가지고 또 기념비를 세워가면서 산돌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 이게 신령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것,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임하는 은혜가 6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인용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성령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에 이것을 시온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곳이 곧 시온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은 교회, 가정, 사업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기초석은 지금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체입니까? 없어질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신령한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꿈을 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싶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리할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봅니다.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는 산돌이신 예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갑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갑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산돌 위에 세워가는 인생입니다. 그 신령한 집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 집이 주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께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다 같이 성찬식을 갖는 우리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인생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